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결혼 문제, 이성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성에 대한 어떤 그 성욕을 갖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면서 점점 그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정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요,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하자면 이성을 이성으로서 교제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데리고 가셨는데 그러한 것으로 볼때 바울의 의견은 하나님의 그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신 그러한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결혼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그 여자와 남자 인생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창조하실 때에 그 두셨던 그러한 그 법이라 그럴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스리라고 하신 그러한 그 일을 하나 되어서 합해서 한 마음 한뜻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통일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후다 각각이 뿔뿔이 되었잖아요. 다 나와 너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 남녀 간의 문제,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일어나는 큰 잡다한 일, 그러한 일들이 다 땅의 것이라, 그것에 시달리고 그것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그 허비가 되니까 아니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갖고 태어난 그 성욕인데 음욕으로 음행으로 그것이 범죄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남자는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고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결혼이라는 것이 꼭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 또 아니면은 정말 그냥, 그 외모적인 아리따움을 본다든지 아니면 남자들의 그 근사함을 본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혼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이방 속에는 일부 다처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음행이 오히려 그 죄가 아니라 뭐 힘의 과시가 되고 부의 그 과시가 되는 그러한 그 환경적인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 이성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가정 생활 속에서의 그러한 그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가, 그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물어본 것에 대한 답장이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 되지만 그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독신의 유익함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뭐 과부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들을 바울이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다른 데에 마음을 쓰거나 다른 데로 세어 나가서 다른 데로 근심 걱정하고 세상 일에 매이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아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염려하는 것이고, 결혼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내를 기쁘게 하랴, 주를 기쁘게 하랴, 항상 마음이 분산되니까, 찢기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생각하는데, 남편을 기쁘게 하랴, 아내를 기쁘게 하랴 하면서 서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땅의 것으로, 세상 염려로, 사람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어디까지나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금지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바울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성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다른 데서는요, 누가 그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어떤 성경에는 마치 그 아버지가 그 처녀 딸에게, 아직 시집 안간 딸에게 대해서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성경에는 남자가 그 약혼녀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글을 썼다 그럴까? 이 성경 똑같은 7장 36절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다 생각해서 약혼자로서 생각할 때는 이 남자가 그 약혼한 여자에 대해서 정욕적으로 그 여자를 취하고 싶어서 그 여자와 어떤 관계를 갖고자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 여자가 이제 혼기도 됐고, 약혼이라는 거는 여자 남자들이 더 어렸을 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약혼은 결혼하고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약혼한 사람이 전쟁터에 갔을 때는 돌려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편 그 남자가 약혼한 채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대로 남편을 그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과부가 돼 버릴 거니까 가서 결혼하게 하라. 그럴 정도로 약혼이라는 거는 결혼하고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그런 정력적으로 그러한 합당치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결혼을 시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혼기도 지나고 그러한 이제 성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여자라면 그것을 죄가 아니니까 그냥 혼인하게 해라.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남자가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뭐 그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다른 꼭 결혼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이유도 없이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으면 그냥 그 약혼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그 약혼녀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파혼하게 되는 건데 또 그렇고 이게 지금 또 딸로 볼 때는 처녀 딸로 볼 때는 그 아버지가 그 처녀 딸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이 처녀 딸이 어떠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딸이 결혼 전에 가져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여자가 어떠한 그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 지났으면 옆에서 부모라 할지라도 그거를 억지로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원한다면 그대로 결혼을 시켜라라는 그러한 의미로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혼하지 않는다면 안 와도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바울의 얘기예요. 어느 쪽이라 할지라도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거니와 그러나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라. 그것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 땅에서 행복이 임하고 파라다이스가 임하고 여기에서 영원한 그러한 어떠한 그 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있고요. 바울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영생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그 바라는 것, 성도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섬기는 일로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으로 충분히 축복되고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남편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둘이 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는 부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그것이 지금 뭐예요? 많이 약하고 그러한 가정들이 별로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러한 상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야 되니까 하고 또 아니면은 집안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정력 때문에 결혼을 하고 결혼 자체가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방해되고 그리고 성령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라는 식구라는 그러한 그 환경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서로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러한 환경이 될까봐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고 또 착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말하자면 향하는 길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이고 한 사람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같이 향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집에 가서 저 사람하고 결혼함으로써 그 집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불신자한테 가서 결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말이 안 맞고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은 결코 하나 돼서 같이 갈수 없는 것은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간다 그래도 그쪽을 따르다 보면 어떡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속해서 육으로 산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신 그러한 분입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세상에 파송이 되었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지 육에 속해서 사람들에게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발목을 묶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를 가는 길을 사실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방해할 수가 없고 어떠한 고난, 환난도 그들이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따라 성령 따라 사는 길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를 받아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무서워서라면은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쫓아가야 되고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성령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다. 이 멍에라는 거는 어미소가 모든 짐을 다, 짐, 그 부담을 다 갖고, 그리고 그냥 송아지를 같이 자기와 발걸음 맞춰 쫓아오게끔 이어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멍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전혀 힘이 들지가 않고,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다그 무게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모든 힘과 모든 책임감과 모든 의무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 해요.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섬기냐, 사람을 섬기냐, 가정을 지키냐, 주님 따라가냐를 항상 갈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족이 원수냐? 원수가 왜 집안에 있다라고 하냐? 집안의 식구들처럼 당연히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는 아내로서 요구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요구합니다. 근데 주안이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요구의 대상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끼리 서로 달라고 하고 사람끼리 서로 주지 않는다고 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오히려 사람들과 나누며 사람들에게 베풀며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섬기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지혜도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 받은 것으로 정말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그리고 정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우심이 우리가 꼭 뭐를 하려고 안 해도 넘치게끔 하시는 거야. 빛과 소금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의 그이 땅의 소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혼 생활도 또 교회 생활도 우리의 모든 사회 생활도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에 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행적이요. 주님의 역사하심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꾸 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아직 그러한 삶들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어린애 같은 미숙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남자와 여자 결혼이라는 것을 그 권장하기보다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게 될 고통이나 문제나 또 어떠한 그 갈등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제도예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결혼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건을 해서 우리의 유익을 따져서 내가 택하는 그럼 그것서 우리는 하나님 팔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다고 아담이 자는데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데리고 온 만들어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고 있는데 누구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뭐 이렇게 하시나 지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육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육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게 그런 감정밖에 가질 수 없게 인간이 다 타락됐고 다죄 아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연의 그 창조 때의 것은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것, 그리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만약 결혼을 했다면 너희들이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성욕을 너희들이 정말 아무 때나 자기들의 정력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각기에게 그 의무를 다하고 또 자기 몸을 자기 몸으로 하지 말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관리하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권리가 있다라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키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거고, 내 감정은 내 거고, 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 그것보다는 남편이 내게 안 해주나, 이거 왜 해달라고만 하는 그것에 바쁘고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고 여자는 안에서 애 낳고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뭔가 그 뭔가 분담한 것처럼 정해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그 일본 말로는 시카리시타온나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강건한 여자예요. 그리고 유능한 여자고요. 부지런한 여자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공주병 환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이웃을 잘 돌보고 그리고 그잘 돌본다는 게 사람도 잘 돌보고 살림도 잘 돌보고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은 그 엄마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칭찬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지 거기에 보면은 남자가 뭐 했다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남편이나 그 아이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내, 그 엄마. 근데 그런 만큼 그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주부로서도 굉장히 그 유능한, 지혜롭고 그리고 강건한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지혜와 그만한 힘을 주셨다예요.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운남성에 그 있는 1300년 전부터 그 터키에서부터 흘러나온 어떤 부족이 그 산에 정착을 해서 그 산에서부터 그 계단으로 된 논을 갖다 만들었는데 그 논을 1300년 동안 지금 그냥 옛날식으로 계속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부족들이 뭐예요? 그 산에서부터 논을 따로따로 갖고 있지만 다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어느 한 군데도 그 물이 덜 내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촌장은 다니면서 그 물고랑이 그안 내려가는 논이 없도록 계속 그것만 매해 봐줘요. 매해 그것을 논을 치는 거, 그산 꼭대기서부터 그 산에서부터 그 뭐랄까 내려오는 그 논의 그 기슭이라 그럴까?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들의 생명의 터전인 거예요. 그 거기서 농사를 하고 그 벼를 추수해서 거기서 먹고 그리고 다시 또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지금 1300년을 살아오는 건데 참 거기에서 그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그전 부족이 같이 일을 돕고요. 그리고 모든 걸 같이 한답니다. 만약에 그거 계단식으로 된 논이 어딘가에 그 물이 막히면 그것이 거기에서 막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밑에까지 다 문제가 되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들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들은 다 식구다. 다 손가락 같아서 어느 손가락이든 아프면 우린 같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하는데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한 가정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만큼도 한 가정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러한 실질적인 공동체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삶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그 일만 하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매해 똑같은 일을 한다 얘기예요. 벼농사를 하고 그것을 정말 물을 대서 추수하면서 그리고 추수하면 추수한 걸로 끝나지 않고 또그다 베가지고 거랑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다 채우고 그리고 뚝을 다시 만들고 하는 그 일들이 정말 몇십 일을 산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그것을 지고 그 자리에서 그가 별을 털어가지고 이제 큰 통에다 넣어서 자루에다가 넣어서 각기 40kg 되는 그 짐들을 남자고 여자고 그거를 몇 왕복을 하면서 그 집에까지 올려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는 정말 남자고 여자고 남편이고 뭐고 뭐 이래달라 저래달라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돼서 그 일에 전념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을 하는데 근데 너무나 당연히 돕고 당연히 기쁘게 당연히 그들이 하나 돼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이 땅 아래서는 똑같은 지금 지구상에 사는데 문명이 발달되고 더 편안한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살고 있고 훨씬 더 쉽게 살고 있는데 뭔가 훨씬 더 불행하게 살고 있고 외롭게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훨씬 힘든데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요새 그 고린도전서 이 결혼 같은 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가족들에게서는 거기에 사람들은 50년 뭐 60년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이 그냥 같이 농사 짓는 게 부부인 거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애 키우고가 아니라 그냥 다 뭐든지 같이 하는 그러한 속에서 또 그 동네 모두가 같이 하고 아들이 없는지 뭐 아픈지 그러면 다 동네가 서로 돕고 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참 은혜 안에 산다.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터키에서 너무나 분쟁들이 많아서 싸움이 싫어서 산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그 부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부족들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은남성에 있는 한이족들이 그렇게 사는 그것들이 그 삶이 너무나 그 산보다도 그 계단에 그 비춰진 어떠한 그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 서고 교회 안에 서고 이 땅에 지금 왜 사나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고 살고 있는데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야단치듯이 너희들이 거기서 무슨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간음하는 사람 그대로 교회 안에 두면서 너희들이 또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정력으로 욕심으로 세상에 매여서 사람의 종이 돼서 그렇게 구습을 좇아 살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즉 우리에게도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살다가 버림받을 수 있지요. 간음이라는 거는 벌써 그 관계 자체를 깬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된다고 하는 그 관계 자체를 깬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혼인에 대해서 혼인이 거룩하게 여겨져야 된다. 침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 어떤 약혼한 자가 성읍에서 겁탈을 당했을 때는 그 겁탈한 사람하고 그 여자가 같이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성읍이라는 거는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리쳐서 사람을 부를 수 있었는데 부르지 않았다는 거는 암암리에 응했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없는 들판이나 그러한 곳에서 여자가 겁탈을 당했을 때는 그 여자는 죽지 않고 겁탈한 그 남자만 죽여라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 그 정도로 성경은 자세하게 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관계를 가졌을 때,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자기 처녀 딸을 어떤 사람이 겁탈했을 때 결혼하겠다고 하면 결혼을 시키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유대 속에서의 율법 속에서도 그러한 게 있지만 이방에서는 어느 면에서 법 없이 그냥 막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환경 속에서 있던 그런 고린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바울은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금방 세상은 끝이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이지 말아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시나.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매일이 마지막같이 부부 생활을 하고 지체들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관계 속에서 어떠한 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랑하기에 전념하고 그리고 용서하기에 전념하고 섬기기에 전념하고 그리고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왜? 하루하루를 끝날같이 사니까. 그렇지만 이 참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나는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되나? 언제까지 나는 용서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섬기기만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는 하기도 전에 진이 빠지는 겁니다.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요. 그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성경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대로 과부가 남편이 죽었을 경우 아내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만 관계된 것이니까 상대방이 죽었을 경우에는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다시 결혼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주 안에서만 할지라. 이거는 바울이 어디까지나 그 영혼들이 이 땅의 일에 너무 복잡하게 매이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정말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의 고난이 없도록 이 땅의 것으로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권면들입니다. 그냥 결혼도 어려운데 재혼하는 거, 더군다나 또 이혼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 그러면은 거기 자녀들 문제, 정말 한 번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결혼해서 하는 것들, 그러한 그 아픈 상처와 그러한 그 흔적들을 갖고 결혼하는 그러한 결혼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문제가 많고 근심이 많고 또 육신의 고난이 더 많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혼인데 결혼한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서 안정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안정되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길이 열리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바울은 확신을 갖고 형제들한테 결혼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전념으로 전심으로 섬기기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바울의 어떠한 그 시야가 좀 짧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안 하면 자녀들이 없고 그냥 다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면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금방 왔으면요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크리스천 홈의 아이들이 없어지고 그 예수님 저 믿음을 이어받을 그러한 아이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결혼하는 그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내는 뭐예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정은 남편보다도 아내에 의해서 지어져요. 왜냐하면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낳고 키우고 그 어려서부터의 그 신앙생활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것이 엄마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서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 쫓아가면은 아내 역할이 큰 것 같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고 많은 역할을 주셨고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회 나가서 남자들이 다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훨씬 더 크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아이들에게도 훨씬 엄마의 역할이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뭐예요? 여자의 영향력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남편에게 순종함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 머리 꼭대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자기 세상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서는 여자들의 그 매끄러운, 부드러운, 달콤한 그 말을 가장 경계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으로서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부간에 평화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아내 말 듣는 게 좋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도 여자이고 아내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아내에게 남편을 가르치거나 지배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아내 역할을 하려면은 남편을 돕는 자가 되고 남편을 세워주는 자가 돼야지 남편을 지배하거나 남편을 이끌거나 그리고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여자라면 그것은 성령으로 사는 여자의 발걸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를 두셨지 아내 보고 남편의 머리 역할 하라고 하시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남편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하나님의 딸로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통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질서의 하나님의 배치가 그렇다라는 얘기뿐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 호랍이라도 마찬가지 얘기지요.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니. 결국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지금 바울이 그 쭉 여행 다니면서 선교 여행 다니면서 그 겪는 보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결혼 생활들을 쭉 볼 때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다가 그냥 정말 주님 오셔서 가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한몸 된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는 들어오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오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한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었을 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 하나됨이 지켜지지요. 둘이서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너는 너 나는 나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그곳에 결국은 서로 핀트가 맞지 않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가 외롭고 서로가 분노하고 서로가 슬프고 그리고 서로가 잘 살려고 하지만 스스로 그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없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부관계 그것을 바울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혼 안 하고 다 부부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몇십 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정말 그 결혼을 후회하지 않고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그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 안에서 한 사람. 주 안에서 결혼하고 주 안에서 살면은 사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았는데 저 남편으로 인해서 저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볼 수 있고 더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지켜질 때 그렇습니다. 아까 은남성의 그 한의족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밖에 문화 사람들하고 별로 교통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사니까요. 그냥 그 속에서 결혼하고 그 속에서 어려서부터 그냥 농사 짓는 게 삶이고 농사 짓는 것이 살 길인 거예요. 그것이 먹을 것을 주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혼자가 아니라 꼭 상대방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살고 내가 있음으로 저 사람이 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로서 사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제가 그 지체를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더 그래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저들은 정말 그 쌀 하나로 그 농사 하나로 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 믿고 실질적으로는 주님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결혼 생활도 또 신앙 생활, 교회 생활도 다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거를 생각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결혼 생활, 말씀대로 안 사는 교회 생활, 말씀대로 안 사는 우리들의 생활이 과연 신앙 생활이냐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여 내 지체여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얘기하실 그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머리인데 우리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결혼생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정생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고 있고 우리는 크리스천 홈이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이 7장을 통해서 비춤을 받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사람들처럼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음행이 그냥 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타락되어 있고 여자고 남자고 벗고 외모로 근사하게 멋있게 몸짱 얼짱 S라인 뭐 해가면서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것을 위해서 성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사람의 몸이 돈이 되고 성이 돈이 되고 그 사람의 그 몸이 성이 쾌락이 되고 물건이 되고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결혼도 더럽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사귀는 게 당연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는 게 당연하고 바람 피는 게 당연하고 뭔가 그러한 우리가 지금 영화, 소설, 드라마, 노래 그러한 속에서 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우리는 생활을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자세를 지키고 있는지 이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비추시는 빛이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지적받고 죄로 비춤받는 것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는지, 결혼 생활을 육의 소욕을 갖고 제대로 살기가 어느 면에서 안 하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지. 바울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복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복되고 정말 부족함 없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거기에서 누렸기 때문에 땅에서는 찢기같이 정말 그 마음에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절망적일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시름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고 정말 별별이 다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가 행복했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한 거는 시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부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그 삶이 너무나 좋겠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그랬으면 하는 그러한 정말 나름대로의 사랑의 조언이고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결혼을 다 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볼 때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대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그 마음과 손길을 우리가 그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서 겪으면서 또 우리를 보면서 악한 부모의 모습도 보지만 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요. 또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 마음과 그러한 것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육을 갖고 태어난 것이요. 이기적이에요. 우리의 육이 성령의 소욕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 없고 우리들의 죄를 보기에 가족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마음을 저어서 우리 속에 그 잠겨진 것들을 끌어내는 그러한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노상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 놓는 가깝기 때문에 우리와 서로 부딪히며 또 휘저어지며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튼튼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여서 의지하며 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을 좇아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리우심을 받는다는 그것이 가정이요 그것이 이 땅에 서 있는 교회요 그리고 또 사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있어라 그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살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대로 있고 벗어나게 하실 때는 벗어나라. 그래, 제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든 그 부부관계 가질 때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해방시키려면 아주 버림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데리고 가실 거라 상대방. 같이 있게 하신 동안에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아내는 아내 자리 지키고 남편은 남편 자리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가 숨겨지고 거기가 말씀으로 사는 그 자리니까. 어떠한 믿지 않는 남편, 그러한 사람이라도 믿는 아내들이, 믿는 남편들이 상대방을 먼저 버리라고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않아요. 그러나 버림을 받을 때는 그냥 받아라. 받을 수밖에 또 없는 거고, 버려지니까. 그래도 버려짐을 받았다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남편 되셨으니 그냥 기뻐하라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넘치고 주님으로 강건하고 주님으로 행복할 때 우리는 사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을 보지만 그러기에 말씀이 오늘도 진리여 우리들의 길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결혼 생활이 저희들의 부부생활이, 저희들의 가정생활이,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